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함께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9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성장을 원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실제로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신실한 형제였던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지역의 사역 기간 동안 복음과 교리를 듣고 그리고 골로새 지역의 사역을 시작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아멘.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때 에바브라도 같이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은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라우디기아나 에베소, 그 다음에 안디옥 이런 곳들이 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특히 상업이 꽤나 발달했던 그런 곳으로 보이고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또한 살았던 곳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방 민족들의 종교와 믿음과 철학들이 이 지역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기아 교회의 소식들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소식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소중하고 그랬겠습니까? 지금 제가 다니던 미국 뉴저지 중앙침례교회에서 서자매님이 오셨는데 오신 날과 어제와 뭐 계속해서 중앙침례교회의 소식을 묻고 이분은 어떻게 지내시냐, 저분은 또 어떠시냐, 건강은 어떠시냐 이런 것들을 듣고 같이 웃고 또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그랬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더 큰 사랑과 더 큰 관심으로 골로새 지역의 소식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과 가르침 위에 교회가 바로 서고 그리고 성장하기를 분명히 원했을 것입니다. 교회란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그 교회가 크던 작던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골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아주 잘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과 또한 진리의 그런 균형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왔을 때 사랑을 느끼고 감정이 느끼는 그런 따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가 바르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장에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참 많았던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올바르된 믿음 위에 바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5절을 보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골로새에 전해졌고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임이 6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날이 분명히 다시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구원받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성도들의 사랑에 넘치는 그러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복음 이외의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들이 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진리가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진리임이 분명합니다. 진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계속되는 사랑은 점점 그 사랑이 왜곡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후에는 그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리가 희석되어 나간다면 말이죠.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올바른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라는 전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랑이 진리를 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진리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을 높이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바브라에게 현재 잘못된 교리가 교회에 들어왔음을 들었기에 그것을 또한 바로잡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올바른 교리를 그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로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아주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두 부분을 우리는 소위 이과, 문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중에 이과적인 머리가 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문과적인 머리가 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저도 이분은 이과분이네. 이분은 문과분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 예술적인 창의성이 풍부한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석하고 믿음을 분석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능력에 따라 자기가 들은 가르침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그런 지적 능력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배제하는 그러한 경향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 학문이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학과 과학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 문과적인 머리를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면요.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소위 이과적인 지식과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학문은 성경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학문이 성경과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자신의 지식을 통해 이해되는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지성과 영성의 대담인가 뭐 이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좀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영성을 대표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자유 학문에 근거한 말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영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 뒤에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지 지식이 풍부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사랑이 풍부한 골로새 교회가 더욱더 올바른 진리 위에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성장이 또한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리 위에서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시작이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종착역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교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 철학에 깊숙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고수하는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었음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사로부터 온 천사의 숭배 혹은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또 이렇게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교리적인 혼란이 있었을 것을 예상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과거 율법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부분을 잘라내야 되고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미 크게 발달해 있던 그리스 철학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벗어나는 것들, 여태까지 자라면서 익혀왔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바로잡길 원했고 골로새 교회가 더욱 진리와 믿음 위에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올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서고 바른 진리 위에서 성장하며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만드는 것. 그것은 모든 지금 우리 세대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잘못된 교리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올바른 교리로 대답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살펴볼 기회가 또한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도리어 오늘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바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부분을 같이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리적인 부분을 더욱더 설명하기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 교회에도 또한 필요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첫 부분을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앞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들었냐 하면 그 앞절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야기한 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구원받고 소망이 있고 성도들에게 베푸는 그들의 사랑을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그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합심해서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기도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 9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지식의 채워짐에 매우 기뻐합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며 새로운 사실을 들었을 때 참 무언가 얻은 것 같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 진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식만 가득 차서 머리가 커지고 가슴은 차가워지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높은 지능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능과 머리의 비상함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필요한 것이라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 바른 교리와 바른 가르침과 진리 위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진리가 있었을 때 그 진리가 나에게 올 때 나는 그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진리를 들을 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래, 이 말씀 난 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이지? 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내 것이기 위해서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나도 그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설교에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그 천년왕국에 대한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합해졌을 때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희망이 나의 현재 상황을 인내하게 해주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앞서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진리는 소화가 되어서 다이제스트가 돼서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도 도리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사탄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진리가 자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자기 것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잣대 중에 하나는 바로 실제로 그 믿음대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합당하게 걷고 있느냐입니다. 사실 누구도 완전하게 주님께 합당하게 걷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의 크기에 맞춰 그 진리에 순종하여 걷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밥티즘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믿었던 건 밥티즘이 죄를 씻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침례를 미뤘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잘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여 걸을 때 주님에게 바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걷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었을 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에게 영적 부담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그렇게 해서 걷게 되면 그 열매로 구원받은 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든 설교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양심에 진짜 걸려서 목사님께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사님의 사역에, 말씀에 어떤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한 명이 더해졌는데 그것도 어린 소년 한 명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 노 목사님은 눈물이 좀 글썽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결과를 신뢰합니다. 그 집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열매를 갖고 그 사람과 이 행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소년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아닙니다. 제 양심상 그냥 가만히 있기는 힘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일요일 설교 후에 설교자가 목사님은 그 어린 소년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년은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되묻습니다. 설교자? 그 아이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목사님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지금 내 말이 나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는 것 같구나. 로버트, 나는 진정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보는 것 같단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나는 내가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단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아프리카에서 런던으로 한 나이든 선교사 한 명이 도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를 존경하고 박수치고 그는 영국 전역으로 그의 지난 사역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혼들이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었다가 이제 나이든 이 선교사는 로버트 머펫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큰 사역을 하고 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선교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언어로 성경을 완전히 번역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후에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 중 한 사람이 되었던 그 선교사님, 바로 그 어렸을 때의 로버트 머펫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작지만 지금 저희 목소리를 누군가 또한 인터넷으로 들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남기는 전도지 한 장을 누군가가 또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께서 거두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11절에 보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죽어간 성도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로마의 박해에서 천주교의 박해를 거쳐서 심지어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소위 개신교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왈덴시안 이런 사람들이 쭉 그룹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계보를 이어서 위클리프도 있고요. 후스라는 사람도 있고 틴데일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위클리프는 교황청이 자기 손으로 죽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부관 참시를 합니다. 죽어있는 시체를 끌어내서 그리고 무덤을 파셔서 갈기갈기 찢고 갈아서 그 뼈가루를 강에다 버립니다. 틴데일은 영어 성경의 번역 때문에 교수형과 화형을 동시에 당합니다. 목을 졸르고 불로 태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강건하지 못해 보입니다. 언제나 강력한 통치가 있으면 그것이 종교 집단이든지 정치 집단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경을 지키려는 믿음에서 그것을 갖고 그냥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그러한 죽음에서 자신의 믿음에서 강건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들의 강건함과 담대함은 너무도 그 크기가 큽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이고 그레이트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성경의 서문을 썼었던 크레이머, P의 메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왕이 통치하에서 천주교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다시 그 나라를 회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서슬이 시퍼랬던 그 시절,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옹호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양심에 너무나 가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제가 적었던 글들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실하지 못한 글을 썼다. 내 손이 이 글을 쓰면서 내 믿음의 양심을 위반했으니 먼저 내 손부터 태워주길 바란다. 나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원수요 적 그리스도로 여기며 그와 그의 거짓 교리들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의 말대로 그는 손부터 불길 속에 집어넣으며 화형대에서 죽습니다. 몸으로는 약했지만 믿음으로는 강했던 그리스도인들. 나는 그분이 육체적인 그런 두려움에 떨었지만 훗날 정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됐을 때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까 라는 그 양심에 정말 찔려서 자신을 화형대에 순수히 맡겼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주님 앞에서 떳떳하기를 바랬던 진정 주님을 믿었던 믿음들, 부활과 천국의 희망이 없다면 이러한 간증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권능에 따라 강력으로 그렇게 강건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2000년 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진정 나약해 보이는 종으로 매맞으시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사실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엄청난 승리였고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멋진 강인함이었습니다. 훗날 주님은 정말 강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그와 함께 오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 비록 우리는 외적인 힘은 나약하지만 내적인 강건함을 가질 수 있으며 훗날 이 피지컬하게 또 강하게 될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11절 뒷부분에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이러한 훗날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미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참을 수 있는 것은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정말 괴로울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미래가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현생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권세에 비해 너무 나약해 보이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견딜 필요가 있음을, 견딜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었죠. 박성호 형제님 가정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올 것 같은데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왔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며 또한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래야겠죠. 뒤에 있을 기쁨을 생각하면 지금 벌써 그것이 정말 기쁘기에 그것을 그 기쁨을 갖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훗날에 분명히 있을 소망은 우리에게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십니다. 그날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궁금했던 모든 것이 풀리고 내가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속속들이 그때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 그날을 진정 기뻐하며 고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12절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상속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항상 드리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바랬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 상태입니다. 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속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매 순간순간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12절 바로 뒤에 이어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구속의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라야 하듯 교회의 성도들도 다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렇게 여섯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께 합당하게 걸으며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셋째,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넷째,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력하게 되길,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위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간추려질 수 있습니다.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이후 각각 다른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느 조그만 관광지에 관광단체가 도착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마을의 한 집의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관광객이 묻습니다. 여기에 꽤 오래 사셨나 봅니다. 그 노인은 대답합니다. 네, 제 평생 여기서 살았습니다. 관광객이 묻습니다. 여기서 꽤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하던데 유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노인은 대답합니다. 여기서는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아기들만 태어납니다. 의문 현답입니다. 그 누구도 위대한 그리고 성장한 믿음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올바른 양식을 먹고 올바르게 배우며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주님의 뜻에 맞게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왕국으로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저희에게 값없이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것으로 가만히 성장판이 멈추기를 저희는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올바른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저희가 성장하기를,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